여러분, 1년에 무려 24조 원을 벌어들이고도 생존의 위협을 느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와, 24조 원이면 정말 상상이 안 가는 액수인데요?
그렇죠. 작년 한해 국내 은행들이 거둔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근데 이 축포 뒤에는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한 공포가 자리 잡고 있어요. 겉으로는 막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사회의 문을 닫고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몰라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게 지금 2026년 대한민국 은행 산업의 진짜 얼굴입니다.
네, 아주 정확한 묘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깊이 있는 탐구 시간을 통해 이 거대한 거시경제의 모순과 지각변동을 아주 독특한 렌즈로 해독해 보려고 합니다.
독특한 렌즈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오늘 분석할 자료인데요. 2026년 상반기 신한은행의 영업 현장 체험 서울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아, 인턴십 보고서요? 사실 은행권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흔히 볼수 있는 4주짜리 인턴 직무 기술서, 그러니까 제1위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네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은행 와서 이런 일 하세요 하는 안내문이요.
맞아요. 하지만 이 문서를 현미경 들여다보듯 꼼꼼히 뜯어보면요. 단순히 그런 안내문이 아닙니다. 지금 은행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영업점 최전선에 있는 가장 막내, 이 인턴의 일과를 어떻게 뜯어고치고 있는지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는 일종의 생존 비망록에 가깝습니다.
생존 비망록. 와, 표현이 확 와닿네요. 거대한 산업의 위기가 일개 개인의 4주짜리 업무 지시서로 어떻게 번역되는지 그 연결고리를 추적해 보는 거군요.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방금 제가 오프닝에서 24조 원이라는 역대급 단기 순이익을 언급했잖아요.
네, 엄청난 숫자였죠.
그런데 도대체 왜 은행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지 그 모순적인 상황부터 짚어봐야 할것 같습니다. 수익은 사상 최대인데 정작 은행의 본업인 이자 장사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순 이자 마진, 그러니까 님이라고 부르는 이 NIM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작년 2025년에 1.57%에서 1.51%로 하락했죠.
네.
이게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신호 아닌가요?
치명적인 신호입니다. 은행업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 이님 하락의 의미가 명확해지거든요. 은행은 기본적으로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 그러니까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사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돈 빌려오고 돈 빌려주면서 남기는 차액이 핵심이죠.
네. 그런데 금리 인하 국면에 접어들면서 대출 금리가 예금 금리보다 훨씬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마진의 폭이 구조적으로 쪼그라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 마치 식당이 매출은 역대 최고인데 짜장면 한 그릇 팔아서 남는 마진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럼 전체 이익이 늘어났다는 건 결국 덩치를 무리하게 키워서 간신히 수익을 방어하고 있다는 뜻 아닌가요?
네,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이걸 더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지금 가계대출이라는 메인 파이프가 꽉 막힌 상태거든요.
아, DSR 규제 때문인가요?
정확합니다. 정부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 규제라는 밸브를 돌려서 은행 입장에서 가장 크고 안정적인 돈줄이었던 가계주택담보대출에 꽉 잠가버렸습니다.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 규모는 유지해야 하니까 다른 살길을 찾아야겠네요?
그렇죠. 당황한 은행들이 기업 대출이나 외환, 파생상품 같은 비이자 이익이라는 새롭고 좁은 수로를 막 미친 듯이 파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작년에 은행들의 비이자 이익이 7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나 급증했어요.
와, 26%나요? 이건 은행이 갑자기 파생상품의 혁신을 일어서가 아니라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의 결과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거시적인 압박은 곧바로 영업점 현장의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현장이 어떻게 변하는 건가요? 과거처럼 창고에 가만히 앉아서 번호표 뽑고 들어오는 고객들한테 주택담보대출 서류나 내어주던 시절이 끝났다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평화로운 풍경은 없습니다. 현장의 직원들은 매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압박에 시달립니다. 얇아진 마진을 메우기 위해 더 공격적으로 비이자 상품을 팔고 기업 고객을 유치해야 한다는 실적 압박이 첫 번째고요.
어휴, 실적 압박만 해도 숨 막히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들을 더욱 숨 막히게 하는 건 바로 외부에서 밀려오는 두 가지 거대한 통제와 위협입니다.
그게 바로 빅테크의 공습, 그리고 정부 정책의 대전환이군요.
맞습니다.
저는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들의 성장이 무섭다는 건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2026년 현재 이들이 도달한 임계점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수치가 어떻게 되죠?
작년 기준으로 카카오뱅크 하나만 해도 고객이 2,670만 명입니다. 순이익은 4,800억 원이 넘었고요.
2,600만 명이요? 와,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 생각하면 거의 다 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게다가 이들은 이자 장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비이자 수익이 전체 영업수익의 35%를 차지하고 있어요. 토스뱅크는 순이익이 200나 성장했고 K뱅크는 코스피 상장까지 했죠.
이건 이미 은행을 넘어서 거대한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이 된 거잖아요. 시중은행들 입장에서는 정말 공포 그 자체겠네요.
시중은행들을 가장 공포스럽게 만드는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행동 양식의 변화입니다. 점포가 단 하나도 없는 모바일 네이티브 앱들이 미래의 핵심 고객인 젊은 세대를 통째로 흡수해버렸거든요.
아, 젊은 세대에게 은행은 이제 건물이 아니라 그냥 스마트폰 화면 속에 있는 앱일 뿐이니까요.
맞아요. 기존 시중은행들이 수십 년간 막대한 돈을 들여 쌓아온 오프라인 영업점이라는 인프라가 순식간에 유지비만 잡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현장에 배치된 인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진짜 기가 막힌 상황일 겁니다. 밖에서는 내 또래 친구들이 전부 토스나 카카오뱅크의 판화로 송금부터 대출, 주식 투자까지 몇 초 만에 다 끝내고 있는데 자기가 출근한 오프라인 점포에는 막 스마트폰이 낯선 어르신들만 찾아오시는 풍경을 마주할 테니까요.
네. 시대의 흐름이 두 갈래로 찢어지는 걸 매일매일 눈앞에서 목격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모순은 정부의 정책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 정책적 압박을 보면서 은행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싶더라고요.
아, 생산적 금융과 직무구조도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지금 은행들에게 요구하는 걸 가만히 뜯어보면요. 한쪽에서는 생산적 금융이라는 명목으로 돈의 물꼬를 돌리라고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부동산이나 가게에 묶여있는 돈을 빼서 반도체, AI 같은 국가 첨단 혁신 산업으로 과감하게 투자하라는 거죠.
일종의 경제성장 엔진을 위해 엑셀을 꽉 밟으라는 주문이죠.
네, 엑셀이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ELS 불안전 판매 사태나 내부 직원들의 횡령 사고로 이유로 엄청난 규제를 가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홍콩 H지수 ELS 사태 때 신한은행 잔액만 2조 3천억 원이 넘었고요. 17억 원, 또 베트남에서 37억 원 단위의 횡령 사고들이 연이어 터졌죠. 작년 한 해 5대 시중은행 대형 사고 규모만 950억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임원진의 내부 통제 책임을 법적으로 엄격하게 묻는 책무 구조도를 강력하게 도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은행 입장에서는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세게 밟으라는 거 아닌가요? 정부가 혁신 기업에 투자하라고 엑셀 밟으라고 소리치면서 동시에 절대 사고 치지 말고 규정 완벽하게 지키라며 브레이크를 풀악셀로 밟고 있는 거잖아요. 한 대 차에서 엑셀과 브레이크 동시에 밟으면 차가 타버리거나 멈추지 않겠습니까?
이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외부의 시선으로 보면 명백한 모순이고 불가능한 요구처럼 보이죠? 하지만 은행업이라는 특수한 산업의 본질을 파고들면 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요구될 수밖에 없는지 그 메커니즘이 보입니다.
그 본질이 뭔가요?
은행업의 가장 핵심적인 자본은 돈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테크 기업들은 새로운 앱 출시하다 버그나면 어떻게 하죠?
그냥 업데이트해서 패치하면 되죠.
그렇죠. 혁신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작은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다릅니다. 아무리 AI 산업의 천문학적인 자금을 대고 생산적 금융의 선봉장에 선다 해도 직원이 고객의 둘에 손을 대거나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윤리적 실패가 단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요.
아, 그 순간 은행의 근간인 평판과 신뢰 자본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군요.
네, 그래서 영업점 최전선에서 고객의 돈을 직접 만지고 안내하는 직원 한 명 한 명의 정확성과 윤리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기업 생존의 핵심 열쇠가 된 겁니다.
아, 엑셀과 브레이크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이군요. 자, 그럼 이 숨막히는 2중 3중의 압박 속에서 실제로 2020년 1분기에 리딩뱅크를 털어난 신한은행은 도대체 어떤 무기를 꺼내들었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분석의 대상을 거대한 신한금융지주 전체와 뭉뚱그리지 않고 오직 신한은행이라는 단일 실체에 철저히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네, 지주사가 아니라 은행 현장의 이야기니까요. 순이익이 무려 1조 1,571억 원이었죠. 전략이 뭡니까?
크게 세 가지 축입니다. 첫째는 밖으로 나가는 글로벌 약진입니다. 작년 순이익의 20.8%가 이미 베트남이나 일본 같은 해외 거점에서 발생했어요. 둘째는 영업점 효율화를 위한 AI 브랜치의 선도적 도입입니다. 2024년에 첫 무인점포 개점한 이후로 지금은 전국 182개 지점에서 AI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사람 대신 기계가 현장에 들어오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세 번째가 아마 가장 중요한 타이밍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마침 우리가 이 심층 분석을 녹음하고 있는 오늘 2020년 6월 17일 수요일에 아주 거대한 이벤트가 있었죠.
네, 신한금융그룹의 통합 유니버설 뱅킹 앱인 신한슈퍼솔이 전격 출시되었습니다. 목표가 월간 활성 이용자 1,300만 명이라고 하던데요. 진옥동 회장 2기 체제에서 생산적 금융 지원에 막대한 돈을 쓰면서도 정상형 행장이 가속력을 강조하며 디지털 전략을 쏟아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카카오뱅크나 토스 같은 모바일 앱들에게 뺏긴 주도권을 슈퍼앱으로 찾아오겠다는 강력한 의지죠.
그런데 저는요, 이렇게 은행 앱 하나에 모든 걸 다 밀어넣는 슈퍼앱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반대로 오프라인 점포는 2025년 1분기에만 35개나 문을 닫았다면 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스마트폰이나 AI가 낯선 고령층 고객이나 시니어분들은 이제 은행에서 완전히 소외되는 건 아닌가요? 시니어 특화 점포라는 학위제 같은 곳도 전국에 딱 4곳뿐이라면서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바로 그 지점이 현재 신한은행이 가진 가장 큰 딜레마라는 사실입니다.
딜레마요?
네. 비용 효율화와 포용금융이 정면 충돌이죠. 디지털 전환이라는 엑셀을 밟아 점포를 줄여야 생존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 그늘에서 길을 잃은 고객을 구제해야 하는 사회적 의무라는 브레이크도 감당해야 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론인 인턴 직무로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아, 거시경제와 최신 전략을 쭉 훑어봤으니 이제 드디어 이 모든 것이 압축된 영업 현장 체험 서울 인턴십 프로그램의 실체로 들어가는군요.
네, 이 직무의 본질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창고 보조가 아니에요. 공식적인 직무 명칭이 바로 디지털 컨시어지입니다.
디지털 컨시어지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호텔의 컨시어지 서비스처럼 고객의 모든 걸 안내해주는 역할이라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스마트 키오스크, 디지털 데스크,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모바일 뱅킹 앱 사이에서 헤매는 고객의 안내자 역할을 하는 거죠.
아까 저희가 상상했던 그 어르신 고객이 딱 떠오르네요. 앱 하면 알림창 하나 이해 못해서 굳이 은행까지 오신 70대 어르신이 텅 빈 영업점에서 막막해 하실 때 이 디지털 컨시어지 인턴이 다가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고객 응대, 디지털 안내, 팀 프로젝트라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 이들의 역할은 신한은행의 핵심 인재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어떤 인재상이죠?
고객의 마음을 읽는 따뜻한 가슴, 즉 신뢰와 협업이죠. 그리고 새로운 기기에 빠르게 적응하는 창의, 마지막으로 먼저 다가가 문제를 해결하는 열정가입니다. 이게 그룹 핵심 가치인 바르게, 빠르게, 다르게와 완벽히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기계 버튼 누르는 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기계의 언어를 사람의 언어로 통역하며 효율과 포용이라는 두 가치를 잇는 현장의 최전선이네요.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결국 무슨 의미일까요? 청취자 여러분, 단순히 취업을 위해 스펙 쌓는 4주짜리 인턴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행이 앱과 AI로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온기와 신뢰를 테스트하는 가장 중요한 실험실인 거군요. 여러분은 혹시 본인의 직무에서 이렇게 디지털과 인간 사이의 통역사 역할을 해보신 적 있나요?
이 질문이 참 중요한 게 이 인턴들이 현장에서 요구받는 건 고도의 금융 지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지식이 아니라고요? 그럼 뭔가요?
고객의 말 뒤에 숨은 감정을 읽는 고객 감수성, 그리고 돈의 무게를 아는 정확성과 윤리의식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빅테크 인터넷 은행들이 아무리 예쁜 디자인과 UI로 무장해도 절대 오프라인 점포에서 흉내낼 수 없는 시중은행만의 강력한 차별화 무기인 거죠.
정말 그러네요. 아무리 빠른 모바일 화면도 어르신의 불안한 눈빛을 읽고 손을 잡아줄 수는 없으니까요. 오늘 살펴본 신한은행의 이 심층 분석 사례는 거대한 산업의 구조적 전환이 결국 영업점 막내 인턴의 일상적인 하루 일과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교보제 같습니다.
네, 마진 하락, 빅테크의 위협,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결국 인턴의 JD 한 장에 고스란히 녹아있다는 걸 확인했죠.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의 일상 업무 이면에 어떤 큰 그림이 숨겨져 있는지 한 번쯤 넓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려고 합니다.
네, 아주 도발적인 사유거리가 하나 남아있죠.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간만의 온기와 신뢰를 전달하는 디지털 컨시어지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만약 인공지능이 더 무섭게 발달해서 인간의 표정과 감정까지 완벽하게 읽고 공감해주는 초거대 AI 아바타 은행원이 등장한다면 어떨까요?
와, 기계가 인간보다 더 완벽하게 고객 감수성을 흉내내는 시대네요.
네, 그 정도 기술이라면 은행이 굳이 비싼 인건비 들여서 인간 컨시어지를 둘 필요가 없어지겠죠. 그때 가면 우리가 인간적인 서비스라고 불렀던 그 따뜻한 응대는 수십억 원의 자산을 맡기는 소수의 VIP만 밀실에서 누릴 수 있는 초고가 럭셔리 서비스가 되는 건 아닐까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우리 대다수는 평생 따뜻한 척하도록 프로그래밍된 기계와만 대화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인간의 따뜻함이라는 이 보편적 가치마저 자본주의의 최상위 계층을 위한 비싼 상품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서늘하면서도 깊이 고민해봐야 할 질문이네요. 기술의 발전이 인간다움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와 고민을 여러분께 온전히 맡기며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